우리는 어제 성가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가대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가대 찬양을 듣는 우리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050년경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입니다. 이 지역에는 기스라는 한 부호가 살았는데 자신의 나귀들을 1차 아들인 사울에게 종을 한 명 붙여서 수색에 나서게 합니다. 사울은 나귀들을 찾아서 베냐민 지파의 온 땅을 다 뒤지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북쪽으로 1, 2마일 떨어진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라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의 조언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어디에 가야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그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내일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자 사흘 전에 잃은 네 나귀를 네 부모가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그의 놀라운 운명을 말해줍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고 말해줍니다. 지난 400년 동안 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리더는 바로 네가 아니냐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어찌 그러한 중책을 담당할 수 있겠냐고. 사무엘은 그날 저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지역 유지들이 식사하는 객실로 사울을 초대해서 가장 귀빈의 자리에 앉게 한 후에 자기가 먹는 가장 좋은 부위, 제사장이 먹는 부위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 후에 마을의 경계까지 그를 배웅합니다. 종을 앞서가게 한 후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에게 전해주겠다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먼저 사무엘은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사랑과 경의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지 않으셨냐고 다시 말합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만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기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에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겁니다. 이것을 안 사무엘은 사울의 의심을 떨쳐주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택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사울이 곧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인을 말해줍니다. 첫째,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고 합니다. 네 아비가 나귀들을 다 찾았고 이제는 나귀 대신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물론 어디에서 몇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다볼산에 상수리나무가 많은 곳에 이르게 되면은 염소 세 마리와 떡 세 덩어리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베델로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사람 셋을 만날 텐데 이들이 네게 인사하고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제사 용품의 내용과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 역시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셋째,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있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곳에 이르면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텐데 그들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에 놓고 그에게는 연주하며 예언하며 내려오고 있으리라 하고 말해줍니다. 검은 고와 수금을 뜯고 탬버린을 치고 피리를 불며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리라 하고 합니다. 그때에 네게 하나님의 영이 쇄도해서 너는 그들과 같이 예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리라 하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에게 말해주고 또 선합고 의롭고 거룩한 왕으로서 변화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면 선지자들이 어떤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올지 예측할 재주가 없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 세 가지 사인 가운데서 마지막 사인이 이루어진 것만을 여기 기록합니다. 10절을 보면 사울과 종이 자신의 고향 기브아의 산에 이르자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맞고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쇄도하여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끼어서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평소에 사울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하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곧 빈정거립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고, 선지자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됐다면 그런 사울을 리크루트하는 아비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 후 사람들은 선지자를 조롱할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는가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사울은 선지자 무리들과 같이 예언하기를 마친 후에 산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성가대와 관련되는 진리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5절 후반부 말씀과 6절 전반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 성읍 기브아로 들어갈 때에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선지자들이 악기를 앞세우는 것과 또 예언을 하는 것 둘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언뜻 보면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이 동격 표현인 것처럼 들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예언하는 것이 주 활동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부차적인 활동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원어를 직역한 ESV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주절로 되어 있고 예언한다는 것이 종속절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음악이 주활동인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포착해야 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진리는 6절 첫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접속사가 없지만 원어를 직역한 모든 영어 성경은 그러면 하고 시작합니다. Then 하고 시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음악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네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너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성령이 네게 쇄도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전형적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성악과 기악을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또한 음악의 가사를 통해서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성령 받은 사람도 예언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칼빈의 예배 모델을 충실히 따르는 교회에서 자란 분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예배에서는 설교와 성찬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부차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많이 들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전형적인 예배 순서를 보면 당시 1500년대 예배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서에서 읽고 율법서에서 읽고 제일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그 다음에는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반주 시편 낭송이 있고 끝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칼빈은 찬송가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잘 다큐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가대를 싫어했습니다. 오르간도 싫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캐톨릭의 유산이라고 믿었기에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시편만을 무반주로 낭송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도 루터교 교회를 방문하고 찬양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칼빈은 자신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같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찬송가를 심히 좋아했고 모든 성도들에게 권장했고 자신도 실제로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곡, 누구나 부르는 곡,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가입니다. Mighty Fortress is our God 하는 찬송, 누구나 다 아는 찬송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는 무려 6,5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풍성한 찬송가의 유산이 있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루터와 웨슬러의 공이 큽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의 손을 빌려 쓴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지만은 하나님 손으로 직접 쓰신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도 계시하시지만 예술가를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저는 몇 년 전 우리 교회 성도가 연말에 카드 대신으로 저에게 보낸 두 개의 미술 작품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해 첫 두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장면으로 구성된 만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조그만 그림이었습니다. 그 뒤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저한테 썼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잘 그린 만화였고 또 하나는 거룩의 하나님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두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파워풀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원래 설교했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걸 가지고 새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실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밝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에서 읽은 신명기 31장 19절서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는 나를 증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시는 말씀, 꾸짖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을 네가 노래로 만들라고, 작곡 작사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네가 직접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배반할 텐데 그때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 노래, 네 자손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내 말의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적한 대로 찬송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마음판에 새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음악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꾸짖는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은 심히 불쾌한 말씀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노래로 다 옮겨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무려 52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평균 찬송의 한 절의 길이, 그거로 환산하면은 약 20절이 되는 그러한 노래를 만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우리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리더들에게 명합니다. 그 형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우라고. 그의 형제들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이들을 세우라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한 노 제금을 크게 치게 하라고. 그리고 비파를 타게 하라 그러고 수금을 타게 하라 그러고 노래에 익숙한 자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여러 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나팔을 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9절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알릴지어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다 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래로 가르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3절을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공교히 노래할지어다. 늘 새로운 노래를 지어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로 하는데 원어 표현을 보면 기쁨의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합니다. 또 공교히 연주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악기를 능란하게 연주할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칼빈과 근세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교회에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해도 좋다고, 그러나 시니컬하게 소리만 안 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음악에 대해서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가운데 일부를 지정을 해줘갖고 너는 그 일만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에 경건한 리더들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경건한 왕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던 그러한 성전의 찬양대를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의 종노릇하다가 종노릇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에스라는 무엇을 요구했는가? 지대를 놓은 후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행적과 뜻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노래, 그 뒤따른 미리암의 노래,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의 노래, 하박국의 노래, 노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계시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할렐송, 우리 시편 113편서부터 118편 그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계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그 당시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칼빈과 C.S. 루이스는 위대한 크리스천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전부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 가지 시대 상황 때문에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썼는가? 네 가지에 힘쓴 것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교제에 힘썼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네 가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떡대기, 성찬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예식을 보면 거기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기억합니다만은 그 몇 절 후에 나오는 46절, 47절 말씀은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찬미하니, 찬양하니, 모일 때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 선지자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캐도릭의 잘못된 전통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통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서 목사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또 안수받은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똑같이 만민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선지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목사는 풀타임으로 이것을 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자신의 직장을 통해서 제사장 노릇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백 편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만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 한 곡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설교의 꽃은 예배의 꽃은 설교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찬양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울이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예배에 참석할 때 목사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모든 찬양, 모든 순서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설교에서 받지 못하는 은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언급하는 친구, 박계호 집사입니다. 그런데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은 정말 기이한 친구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해서 그것을 미국에 떨어져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늘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이면은 오늘 예배 갔더니 이 말씀을 들었더라. 오늘 큐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른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찬양 예배에 참석하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 친구 기도하면 1시간 반, 2시간 늘 합니다. 새벽 기도 생전 빠지지 않고 새벽 1시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3시간밖에 안 자지만은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직장 출근하고 제가 하도 기이해서 물어봅니다. 너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견디냐? 그런데 놀라운 대답은 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전혀 피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사는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된 인간,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인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뒤를 보면은 지저분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입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 천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에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아홉기는 우리 모두 매주 음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가대 선지자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울과 같이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늘 성령을 받고 이미 받은 사람은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